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3절부터 나누게 되는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자와 주권자에 대한 우주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13절, 14절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6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먼저 13절, 14절을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우주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요한은 바라보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 역시 이러한 찬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한 거죠. 그럴 때 생명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회는 조용히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합창곡 할렐루야를 요 내용에서 보면서 부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의 이처럼 놀라운 장면에 대한 결론, 그 놀라운 결론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 14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5장을 마치고 6장으로 넘어가 보면 6장의 주제는 처음 다섯 개의 인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여섯 번째 장인 이 요한계시록 6장은 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6장은 계시록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에서 가다 이쪽과 이쪽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도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부선을 쭉 타고 내려가다가 대전에서 부산 쪽으로, 광주 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이 그와 같은 대분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분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그곳에서의 예배 장면을 체험하는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고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올라가 하늘나라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명칭은 지상에서 유형적인 조직을 향해 주어졌다는 점에서 하늘나라에서는 교회에 대한 것을 일체 보지 못하는 거죠. 왜? 하늘나라는 더 이상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본 것이 있었어요. 24 장로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로들이 있어야 했고 따라서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여기서부터는 지상의 교회란 말이 더 이상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로부터 임하는 초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질서 있게 편집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냥 누가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과 원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계시하게 하셨다, 또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뭐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예언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언을 일정한 법칙과 순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들은 서로 일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매우 질서 있게 구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되어진 그 명령을 준행해 왔던 것이죠. 그것은 지상에서 계속 불을 밝히시고 촛대 사이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있는 일과 그랬는데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교회가 들림을 받는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기독교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지상교회에 있게 될 모든 사건들을 대표하는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장차 될 일. 이제 지상의 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이 3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요한은 메타 타우타 즉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4장의 서두에만 두어 차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견해를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을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4장에서부터 우리에게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요한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될 그리고 먼저 보게 되는 보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앉아계시는 겁니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당신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또 양이 되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그분의 이러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만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책인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 그 모든 것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4장은 창조자로서 예배받으시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장은 구원자로서 예배를 받고 계신 그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땅 위에서 재판관이 되시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재판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는 마지막으로 재판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한 재판관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관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대신해서 심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누구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불의가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재판관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자의 여러 이단들이 날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쏘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5장의 결론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재판관이 되신다. 이제 6장에 가서 5장의 그 임봉한 책을 갖고 계신 분, 그 임봉한 책을 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장부터는 그 전개되는 장면이 지상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들림받을 때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런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또 해보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지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6장에서 18장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곱 봉인된 책을 펼치는 것은 특별히 제6장부터 8장 1절까지의 대주제가 되는 겁니다. 일곱인은 대환란기의 시작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개봉하시자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기간에 죽은 상태에 있는 순교자들과 진노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과 함께 매우 질서 있는 방법으로 일곱 개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놀라운 일곱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12장에서 13장입니다.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라고 그럴까요? 진노가 담긴 일곱 개의 대접을 쭉 가지고 나오는데 15, 16장에 나오고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바벨론의 심판을 가져오므로 대환란기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17,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처음과 마지막 심판이 가해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반역을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은 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최후의 반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반역은 17장에 정치적인 반역은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상에서의 연약한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만이 일곱 봉인한 책을 개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서두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고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 이 땅에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중보자의 역할을 행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아니라 책의 인을 개봉하심으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대환란기의 모든 심판은 나팔과 사람과 대접이 나오는 인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대환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의 모든 진행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달갑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반역하는 자들을 박멸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드려보시죠. 예수님은 그분께서 세상의 반역자들을 어떻게 파멸시키셔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엄청난 그 궁궐이 있는 그러한 그 궁궐로 또 큰 나라로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처럼 말이죠. 소련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치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를 어떻게 장악하시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도 아니고 소련의 대통령으로도 아니고 저기 유럽 공동체의 대통령으로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는가. 시편 제2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매우 정확한 내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에 대한 심판인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은 심판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될 만큼 훌륭하고 온전하며 칭찬받기에 합당한 주일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매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고 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장차 있을 지상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4장에서 보좌와 거기 앉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일곱 이인을 봉한 책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우리에게 대환란의 격렬함과 참혹성을 강인하게 암시해주는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드렸습니다. 한 번 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 성령께서 악을 더 이상 결박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성령께서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전에도 세상에 계셨지만 오순절 날에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세례를 행하셨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쭉 이루어 나가셨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장차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들어 옮겨 가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계시며 더 이상 악을 결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때까지 이곳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들림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은 자기의 활동 시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사악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극악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비록 짧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땅을 장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하는 본장의 17절, 이 6장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환란기가 강한 세력의 토네이도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을 개봉하는 것을 보면 점진적이고 이치에 합당하고 연대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씩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이 서술적 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